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요즘 우리 저희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성탄절 4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 첫 주에는 초를 하나를 밝히고 또 다음 주에는 두 개를 밝히고 그 다음 주에는 세 개를 밝히고 해서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흰색 초까지 전부 이렇게 촛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초에 촛불이 켜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교회도 그렇게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1월이 우리의 한 해의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교회의 시작이 대림절부터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고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짓에서 꽃으로입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정했을 때 제가 정하고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니다. 너무 시적이고 막 엘레강스하고 막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중학교 때 써놓은 연애편지 같이 뭔가 막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 훌륭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가 그분께 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싫으세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들려주는 요한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 그분은 참 빛이셨습니다. 이 참 빛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빛이라는 의미의 참 빛이고 또한 완전한 빛이라는 의미의 또한 참 빛의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빛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세상이 만나는 순간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쫓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자기의 삶을 통해 목격을 했고 또 스스로가 증언하고 경험했던 바이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빛으로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을 비추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묻은 더러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가 아닌 오직 이 세상의 안정과 성공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진하며 쫓았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수정이 되어지면서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빛과 어둠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하나둘 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빛의 중요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면 모든 불을 한꺼번에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새벽기도를 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마쳤는데, 이게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모든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밝은 조명을 받다가 갑자기 불이 다 꺼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내려가는데 한 3개에서 4개의 계단이 있는데, 늘 계단을 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는 계단이 어디에 있나, 어디만큼 가서 밟아야 하나, 그리고 나는 내려가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몇 걸음을 가야 하나 하는 것들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늘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강단을 내려가면서 아, 두세 개의 계단이 있구나, 내가 저기를 내려가고 오늘 나의 자리는 제일 앞줄 저곳에 앉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날도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재차 확인하고 발끝으로 더듬으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간 후에 제가 보았던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그게 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권사님의 무릎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실 때 늘 앞으로 나온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제가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정확히 거기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엉덩이부터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뭐라고 하셨는데 너무 놀라서 저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 있어요? 아닌가, 뭐, 엄마, 뭐, 암튼 뭐, 이런 감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꼭 찾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광고라도 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분을 또 찾아낸다라는 것은 더 한 번의 민망함을 또 야기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바로 올라가서 큼지막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 때 절대 설교자가 내려오기 전에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 교회는 새벽 기도 때 불이 먼저 꺼지지 않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다행히 그런 또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이 켜지니까 위험한 계단도 보이고 가야 할 길도 보이고 피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묻은 악함이었고 또 우리가 심판날 당하게 될 수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다라는 이 요한의 말이 참 진리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이 제자 요한은 3년간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 목도했습니다. 예수라는 참 빛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모습,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창녀가 자기의 수치를 벗고 새 삶의 옷을 입고 세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치욕스러운 죄를 지워버리고 존경받는 인물로 변화했습니다. 병든 자가 자기의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고 천한 종을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문화를 거스리는 모습을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라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어떠한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과 또한 삶의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진 것을 또한 그가 눈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다라는 그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는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깃들어 있었고,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진 교회라는 공동체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해 보이나 가장 강력한 로마의 핍박과 위협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는 것도 이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이 처하고 교회가 처할 때 돈과 권력을 품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오늘 속에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면서 교회가 그 이름의 능력과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 요한은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이 알게 된 요한은 그의 노년에 자기의 인생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리하며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참 빛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빛을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거절당하셨는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복음이 거절당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 요한의 말을 우리는 오늘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절한 것만은 아니었죠. 그에 반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알고 믿게 된 일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바로 저희들이 오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참 빛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하나님과 사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선택의 자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찾아오는 그 결과가 재림의 때에 얼마나 무섭고 서로 다른 결말을 내는지는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꼭 죽음 이후의 삶과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좌절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절망도 있지만 그 절망을 그분의 손에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도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영접하여 자녀된 우리의 평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이 되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빛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13절에 말씀하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목사이고 선교사고 장로이고 권사여서 자녀들이 자연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밤마다 첫째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아빠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면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와 접촉점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분명 특권이지만 그것이 권력이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혀를 차며 한심해할 만한 그런 교만한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놀라운 선물이라고밖에는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또한 성도의 교제이고 그 예배가 담을 넘어서 산터와 일터로 경계를 넘어 나가 뻗어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는 전도이고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움직이는 몸짓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만나기 전까지 그저 몸짓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고 이루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 같아 보였으나 그것은 참 빛이 아니었고 그것은 충분한 빛 같아 보였으나 결핍이 있는 부족한 그리고 불완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위해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움직인 그 몸짓으로 인생의 만족과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참 빛이 무엇이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하고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모아 함께 나가다로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과 물질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 참빛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매일 그렇게 이 참빛에 대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른 것을 빛으로 알았던 우리의 옛 삶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 무의미한 몸짓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꽃과 같은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꽃입니다. 정말 거울을 보면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 의미가 된 꽃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까? 높은 곳, 넓은 곳, 편안한 곳, 대우받는 곳, 이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까?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바른 답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돈이 전부라는 것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완벽한 성공이고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디게 가고 처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인정하시는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삶은 몸짓이 아닌 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우리 삶을 잘못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허튼 데 두면 우리의 삶이 시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권위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권위였지만 그 권위가 흘러가는 곳은 높은 보좌를 향해서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천한 아들과 딸들에게로 걸어가셨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는 한없이 낮아서 이야기할 상대조차 마땅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천국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권세는 사탄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고 그분이 가지신 권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만 표현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위와 부로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시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피어나고 있는 꽃이 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꽃으로, 그분의 의미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들고 있는 것 같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매달리는 절기로 이 대강절이 우리 가운데 의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저 세상의 유행을 쫓고 편안함을 쫓는 몸짓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꽃이 될 수 있도록, 그분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대강절 정말 주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멋있다, 아름답다, 향기 난다 그러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